계속해서 같이 은혜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인 정쟁으로 인한 위기,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인 위기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위기는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상태를 알려면 그 사회의 문화를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 요새 극장가에서 개봉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등급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PG-13 등급의 영화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과거 같으면 어른들만 보는 영화에나 나올 듯한 장면들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국 교회 안에서 계속 세력을 얻어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동성애자들을 회개시켜 그 죄에서 떠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세계적인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동성애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가 그 소식에 반발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연락을 해오자 단체 존립에 위협을 느낀 월드비전은 48시간 만에 그 결정을 급하게 철회하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러 기독 단체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위기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도 분명히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잘 알려진 목회자들과 교단들을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WCC 같은 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영적인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대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전혀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영적인 무지와 타락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들이 위험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거나 실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시점이 지나가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시점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결정하시면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교회들 안에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까? 무엇이 원인일까? 우리는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 심령에 찔림이 되고 충격을 주는 바른 진리의 교훈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를 좇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더 생기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허탄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경고하셨듯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케 만든 상황에서 동역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말씀 연구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사람이고 디도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중요한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대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계에서 개종한 일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계의 의식과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계의 의식과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쳐왔기에 이 문제로 인해 교회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사도 바울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곳곳에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대표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가 자신의 복음 전도를 헛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온 진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짓 가르침들을 뿌리 뽑지 못하면 올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회의를 소집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공적인 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공식적인 예루살렘 의회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세 가지 것들은 피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옳았음이 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세 가지만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먹지 않는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전파되더라도 그 본질은 항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을 헛되이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배나 더 지옥 자식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는 히브리 문화에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쓰여졌고 히브리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문화권에 오셨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영원 불멸, 영원 불변의 복음이지만 처음에 히브리 문화권의 그릇에 담겨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 대상은 이방인들, 즉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히브리 문화라는 그릇에 담긴 복음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당시 헬라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을 잘하는 사람도 어떤 영어 표현은 한국어로 완벽하게 통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실패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당시 유명한 철학사조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생긴 일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 문화권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다가 크게 낭패를 경험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은 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연약하고 순결한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더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라는 이미지를 그 부족들은 돼지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라고 전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단어들은 문화와 언어와 풍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게 되면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고 복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넘는 한국교회 교단들 가운데 80% 이상이 장로교 교단입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교회의 기틀을 잡다 보니 예배 의식이나 가르침들이 장로교 교단들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고 여전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항상 불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핵심이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핵심은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졌어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서 전파되고 가르치는 복음도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만약 성경의 진리와 다른 핵심을 가르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의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바른말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려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반석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외형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내면 위주의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텅 빈 머리라고 모욕만 하더라도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겉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런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외형주의로 외식주의로 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실제로 내면이 변화되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음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나바와 디도와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았지만 디도는 헬라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행해야 되는 관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은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라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복음 진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인의 표지가 되는 의식과 율법들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제사도 드리고 각종 절기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종의 가르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는 것이고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서 이 시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인 미혹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에서 떠나 율법주의적인, 외식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진리를 맛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 착각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가져보았고 다 해봤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처음으로 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내시경 검사를 하려면 전날 하루 종일 굶으면서 장 청소 용액을 마셔 장을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 종일 물만 마시면서 굶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금식할 때 이틀째 되니까 짜장면이 갑자기 눈앞에 보이고 냄새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짜장면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배가 고프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하니 에이 모르겠다 내 맘이다 하고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맘대로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시 검사 날짜를 잡아야 되고 또 검사 준비 과정을 겪어야 되는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위를 달릴 때만 안전하고, 새는 공중에 날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을 때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두 가지 위험은 모든 시대에 존재했고 오늘 이 시대의 과거와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복음을 헛되게 하는 가르침들, 헛된 복음들이 이 시대에 퍼지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영적인 자유 대신에 여러 종교적인 형식에 매이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진리 위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